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 새벽 예배를 펑크를 냈습니다. 알람을 늘 맞춰놓고 자는데 어제 전화기를 잃어버려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자다가 늦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익주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땜질을 해주는 바람에 살짝 지나갔습니다. 아주 이익이 되는 분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예.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뭐일 때문에 만나서 회의를 하다가 전화기를 거기다 놓고 온줄 알고 저녁 늦게 전화를 했더니 없다 그래요, 전화기가.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 후에 그 방에 다른 사람 들어가 본적 없습니까? 그랬더니 들어가도 우리 가게는 남의 물건 그냥 들고 가는 그런 손님 안 오십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참 듣기가 좋았어요. 적어도 영업을 하는 분이 그 자기 영업의 현장에 오시는 분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신뢰, 그런 표현들이 사소한 표현 같지만 참그 주인이 괜찮은 심정을 가진 분이구나. 우리 가게에는 그런 손님 없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날 밝으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고 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항상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이 학교든 비즈니스의 현장이든 가장 좋은 현장으로 마음을 먹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보이고 기분 좋게 보이고 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아멘. 예. 저는 3.1교회 성도들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4장에 이제 계속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누가 쓰죠? 모세라는 선지자가 써요. 뭐 이스라엘에 뭐 여러 선지자가 있었겠지만, 뭐 선지자 하면 가장 대표적인 분이 모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선지자 를 많이 성경에서 만나고 또 그분들이 쓴 글을 많이 만나요. 근데 우선 그 글과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선지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내용을 읽는다면 조금 더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하는 무슨 예언자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갖고 있어요. 물론, 분명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면 이제, 나비라 그래요, 나비. 발음이 나비, 히브리 말로.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그 발음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비라는, 즉, 선지자라는 의미 속에는, 한세 가지 개념이 녹아져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언이지, 앞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무슨 영험한 도사들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한다. 그래서 경고를 주고 준비케 하죠. 그것이 예언자가 갖는 그 속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접한 자. 여러분, 무당 세계에도 두 종류가 있죠?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영험할까요? 강신무가 훨씬 영험합니다. 세습무는 말 그대로, 그냥 집안의 내력을 따라서, 뭐 우리 엄마가 무당이니까, 나도 이 길을 걸어야 되나 보다. 이게 우리 집 팔자인가 보다. 그리고 무당이 되고 또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보통 우리는 세습무라고 합니다. 목회에도 보면 세습 목사가 있죠. 근데 이제 목회 현장에도 강신 목사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저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의미지만은 이제 이치적으로 따진다면 신접한 자라는 말은 좀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무슨 귀신이 붙었다, 신이 임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제압했다 그 말이에요. 아주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선지자 중에는 그런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 속에 선지자라는 말 속에는 신접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평생 그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부탁하는 일.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가계에 자기 집안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 되어지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 사고를 치고 어려움을 주죠. 특별히 미가서라는 책을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따라서 말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고 물것을 주지 아니하면 저주를 부르짖으나. 그 말은 무슨냐? 먹을 걸 주면 아, 너복 받을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갖다 주지 않으면 그래 가지고 자식들이 복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런 게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건 거의 세습의 선지자들 가게에서 나오는 종류들인데 아주 시대를 어지럽게 했죠. 근데 이 선지자라는 말 속에는 첫째는 예언적 기능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신이 접붙인 자, 하나님의 신에 압도된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이 선지자라는 말 속에는 거품을 물고 땅바닥에 흙먼지가 되어 뒹굴다라는 뜻이 있어요. 처절하죠? 의미 자체가. 그런데 아니 선지자라는 그 의미 속에 왜 그런 개념이 있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넉넉히 이해가 돼요. 선지자는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그런 약관 20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임하죠. 근데 그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청중 앞에 세워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다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게다가 그는 아나돗 출신입니다. 그 유배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그는 집안이 정권 다툼에 몰락한 결과로 유배된 집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얼마나 그 삶의 컴플렉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길 가다 사고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사람을 세워주고 평강을 외치고 봄바람 같은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중앙정부 권력자들에게 가서 저주의 메시지를 퍼붓는 거예요. 심판과 파괴와 저주의 메시지를. 그 이왕이면 좋은 소리 하는 게 낫지. 그런 저주와 심판과 허무는 메시지를 맡았다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면서 평생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보고 울고, 메시지의 아픔 때문에 울고, 이게 예레미야의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나비라는 선자라는 말 의미 속에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거품을 물고 땅바닥에 흙먼지가 되어 뒹굴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 앞에 몸부림치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흙이 난지 내가 흙인지 피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편에 서서 평생 그렇게 몸부림치는 존재가 선지자예요. 자, 그럼 이것은 오늘날 이런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숙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시대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런 선지자적 기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시대 앞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건 건물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 기능을 나하고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기능 속에 반드시 이런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적 삶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과제를 고민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깜깜한 길 잃어버린 시대 앞에 파탄을 만난 세상 앞에 파손된 배와 같은 인생들 앞에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될 삶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오늘날 이와 같은 선지자적 기능이 거의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에도 마음에도 뭐가 익숙해지냐 하면 좋은 소리 듣기만을 굉장히 익숙해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축복을 선언하고 평강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그 일정한 툴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평강을 회복하고 축복을 빌 때는 언제나 먼저 헐고 부수고 다시 세우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꽃이 하나 피어나는데도 수많은 바람에 부딪혀서 흔들거려야 뿌리가 쭉쭉 밑으로 내려가고 줄기가 튼튼해져서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그런 흔들리는 바람 없이 꽃이 청초하게 명랑히 피어나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를 다루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가 그런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32절을 볼까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자, 이건 사실상 모세라는 선지자가 마치 그 선지자가 갖고 있는 세 번째 기능의 의미처럼 몸부림치면서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 살, 그러나 나는 건너가지 못하는 이 비련의 현장 앞에서 그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 너희들처럼 불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직접 경험한 백성이 있느냐?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신실히 붙들려서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인도받은 백성이 상처나지 어디 있겠느냐? 그것을 선지자적 입장에서 이제 곧 이들과 헤어져요, 모세는. 마치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그리고 이 신명기서는 사실상 모세의 유언이에요. 그런 이거를 남기고 이거를 백성들에게 쓰고 전하고 가나안 땅에 그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백성들만 건네보내는 이런 지금 상황 앞에서 그는 마치 선지자로서 땅바닥에 흙먼지가 되어 뒹구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끔찍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을까? 35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결국 이 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꼼꼼하게 좀 묵상이 필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우상은 뭐, 저 명동 그 성당 앞에 가면 그 마리아가 이렇게 마리아 상이 서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구경을 하면 그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오다가다 천주교 신자들이 무릎을 꿇고 좀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뜨문뜨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형상 앞에서 빌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 그럽니까? 넓은 의미에서 그것도 우상 노름일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우상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의를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과 목적을 자기가 정하고 종교적 형식을 빌려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태도, 이게 우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스럽지만은, 이 표현 자체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물론 그분이 우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이라는 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빈다는 개념보다 더 깊은 개념이에요. 내용과 목적을 자기가 설정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을 빌려서 자기의 필요를 우선적 가치로 구하는 모든 태도가 사실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가운데서도 나타내 주시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인도하시는 섬세한 경륜을 드러내신 것은 그 목적이 여기 있어요.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끝이 여러분 뜻밖에도 37절에 있어요. 왜 이런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요? 37절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어떻게 하신 고로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제2계명을 구체적으로 이래저래 설명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썼던 것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너희들의 아버지인 줄 아느냐,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눈으로 듣고 귀 막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히 사는 겁니까? 그리고는 자꾸 다른 아버지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급할 때마다. 가끔가다 우리가 그런 궤도 이탈을 일상 속에서 할 때가 있어요. 위기가 올 때, 시련이 올 때, 아픔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시는 걸까? 이분이 아닌가? 우리 진짜 아버지는 누구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러한 모든 인도와 경륜과 가정을 드러내시는 것은 첫째, 나 외에 너희에게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근데 그 궁극적인 마음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다.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본질적인 것이 내가 백성들을 얼마나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줄을 고백하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감사주일날에도 제가 잠깐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뭐예요? 계획이라는 말이 의지, 의지라는 말이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그 세 개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의지라면 그 내용이 뭘 말하고 싶었던 겁니까? 내가 너희를 반드시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게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 숨도 안 쉬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나는 24시간 너를 향해 귀 기울여 있다. 이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그렇게 감사의 자리로까지 이끌어내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그 감사라는 말 속에 담아진 그 감사의 단어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한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세 가지 명령과 그 의지와 그 뜻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고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우리를 등에 업어서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유산과 기업을 이 자녀들에게 공동의 소유로 물려주고 그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을 자녀들의 표정이 그렇게 무덤덤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거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 이제 우리에게 삶의 과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합당한 자로서 빗자루 드는 법부터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마당 쓰는 법부터 배워야 되겠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주신 게 뭐죠?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의무고 억지입니까? 아니죠. 그 율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형식으로 주신 명령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런 속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40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 이 모든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한 매뉴얼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업을 하나님의 소유인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의무입니까? 사랑입니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왜? 그걸 그 매뉴얼을 순종해야만 우리가 기업 물려받을 자로서 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가 그 기업을 우리에게 안심하고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 과정에 우리 홀로 두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에 또 보혜사 성령도 보내셔서 늘 우리가 비틀거릴 때 붙잡아 주시고 흔들거릴 때 같이 흔들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같이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 자리에 묵묵히 계세요. 절대 우리를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삼바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보람과 긍지와 행복한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새롭게 하루를 선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오늘 철야 기도 또 오늘 모든 우리 CCC 준비와 모임 위에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일본의 우리 전병두 선교사님 또 우리 대만의 박미진 선교사님 그리고 파송될 또 안성곤 선교사님 준비 중에 있는데 또 그 외에도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저수지 교회로서 연계되어 있는 수백의 교회가 있죠. 이분들의 목회 현장에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토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기업 물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은 음유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행복의 목적이요 사랑의 목적인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